이 저녁에는 시온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시편 84편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죠. 세 가지 절기 때마다 이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도 그러한 절기의 행사 때 불렀던 그런 예식 가운데 불러졌던 그런 찬양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곡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불렀던 그 좀 전에 찬양했던 주의 집에 거하는 자라는 그 찬송곡도 이 84편의 가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을 때는 군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또 전능하심 또 강하심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바로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주님의 성전을 얘기하고 또 이 시의 문맥 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스럽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이러한 감탄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함이 아주 열렬하다고 지금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얼마나 열렬한지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는지 그 사모함 때문에 완전히 몸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쇠약해졌다는 것이죠. 마치 상사병에 빠진 그러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 집, 여호와의 장막, 하나님의 그 궁정의 뜰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불타오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너무나 그것을 갈망했고 너무나 그것을 보고 싶어서 정말 심신이 다 지칠 정도로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과 육체가 그러므로 이 시인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사랑한다. 성전을 향하여서 상사병에 빠졌다라는 것은 성전 그 자체, 그 건물 때문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것을 사랑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싶어서 그러한 열망과 그러한 사랑에 정말 뼈가 사무칠 정도로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배가 참 많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예배도 1부와 2부가 있고 주일에는 또 7차례 예배가 있고 금요일에는 또 금요 영성집회가 있고 일주일에 예배가 없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예배에 대한 열망이 많이 사라져버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어서 정말 사모하면서 나온 적이 과연 언제였는가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사역자가 되어서 예배를 한다 그래도 그것이 저의 의무 중에 하나가 되어 있고 또 제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또 도울 것은 없는가 또 공기는 따뜻한지 차가운지 소리는 잘 나오고 있는지 잘 안 들리는 곳은 없는지 또 예배에 방해되는 곳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신경 써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애틋함과 그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마음이 많이 들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참 열심히 믿었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냐면은 정말로 고3 때 학교 교회 외에는 다른 데 아무데도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기보다는요, 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과 모여서 기도했어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어떤 찬양 집회 이런 것들이 한참 유행할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잘 아시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그때 영락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영락교회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화요일날 그렇게 막 가는데 그러려면은 뭐를 빼야 됩니까? 야자를 이제 빼먹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한번 좀 빼먹고 가보려고 그런 열망을 막 가지고 갔던 기억이 나요. 여름에는 또 올레이션스 무슨 찬양 집회를 잠실에서 한다더라고요. 그거 간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다가 정말 호되게 혼났던 그런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왜 그때 그랬을까요? 공부하기도 바쁘고 할 것들 많은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꼭 만나야 되겠다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다. 그런 사모함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에 못 가게 되는 날이라면 또 부모님께 혼나가지고 이렇게 좀 거부당하거나 그럴 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시인이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례길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시였을 것이고 또 그곳에 도착해서 부른 시였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무로 주어졌다라고 했습니다.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성전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안으로부터 타오르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시기까지 참 어려우시지 않았습니까? 회사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일 처리할 것들이 있고 또 다른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망을 회복하는 또한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를 의무로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말씀 있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하진 않는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의 마음이 그렇게 불타오르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다 지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시인의 마음은 성전 뜰까지 향하여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성호를 세 번 다르게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왕이라고 했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이렇게 부릅니다. 왕은 다스리는 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왕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는 아주 높은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나라는 존재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게 딱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어려워지고 기도가 약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저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 밖에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날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이 닿을 수 없는 저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서 우리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왜 우리 가까이 바라보고 계실까요? 감시하려고 바라보십니까? 뭐 하나 뭐 안 하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바라보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의 부족함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채워주고 싶은 그런 열망처럼, 우리가 얼마 전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은 것처럼 마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만 관심 있으신 분처럼 그 후에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시인은 그렇게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님의 제단 어느 한켠에 있는 그런 새들의 둥지를 바라본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새들, 또 어떻게 보면 흔한 새들이죠.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제단에, 그 집에 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새들도 둥지를 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시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참새 새끼와 또 제비 새끼 같은 작은 미물들도 주님의 집에서 안식을 얻고 보금자리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너른 품에 안겨서 주님의 그 집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의 고백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점입니다. 그런 주님이 얼마나 좋은 주님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입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나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들, 또 우리 밖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들, 그 가운데서 평안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밖에 없어요. 늘 흔들리게 만들고요. 늘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소리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너른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 안에서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세 차례 등장합니다.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읽은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같은 말입니다. 복이 있다, 어떠어떠한 사람은 참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복되다라는 표현은 그냥 참 좋다라는 것 이상으로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떠한 것이 참 가치 있다, 어떠한 것이 참 아름답다, 그거 정말 할만하다라고 말할 때 복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시나요? 많은 경우에 좀 여유 있는 인생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동경하는 것 같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좀 지금처럼 쪼들리지 않고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간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여가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한 삶을 동경할 때 우리는 어쩌면 그런 것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집에서 거하는 사람들, 바로 그 자들이 복된 사람이다. 왜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의 집에 있으면서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 그 성전에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집 가까이에 있으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일을 쉼없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시인은 1년에 3차례 정도 겨우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 부러움의 눈길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도 계속해서 이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정말 저러한 삶을 동경하는데, 나는 정말 저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절기를 다 지키게 되면 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오늘 하루가 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되다. 그 삶이 정말 가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정말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정말 그렇게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집에 사는 그런 제사장이나 또 레인들만 복되다고 하는 것이냐? 그런데 방금 시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의 제단에서 작은 미물들, 그 새들도 보금자리를 얻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집이라는 그 범위는 아주 큰 범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떠한 특정한 종교인들만 품는 집이 아니라요, 아주 작은 미물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아주 더 넓게 공간적으로 펼쳐진 집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심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또 복이 있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두 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처음은 주의 집에 살면서 항상 찬송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러한 사람은 오늘 시인과 같은 위치에 처한 순례자를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사실은 정확히는 시온이라는 말은 이 구절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온이라는 말을 추가해서 시온의 대로 이렇게 표현하였는데 그냥 대로입니다. 그 마음에 대로가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 성전을 향하여서 가는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라고 말하는 것도 아주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온의 대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시온의 대로라고 잡았는데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어떤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거나 할 때 우리 이로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또 저도 목사가 되어서도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시온의 대로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그러한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례길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위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기도합니까? 형통하게 해달라, 진로를 열어달라, 앞이 잘 나가게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시온의 대로라는 말을 쓰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시온을 향하여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큰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아까는 성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곳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인근에 또 성전 가까이에 거하지 못하지만 절기 때마다 또 시시때때로 그 성전을 향하여서 순례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시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시온을 향하는 길로 딱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늘 생각하면서 그곳에 가는 것에 늘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시기까지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아마도 빨리 수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 품으면서 오늘 오후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시온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향한 마음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마음에 품으면서 그 길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께 힘을 얻고, 이렇게 수식해서 덧붙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집으로 향하는 그 순례의 여정은 그냥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갈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 힘을 얻어야지만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이라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현대적 예배로 바뀌면서 그런 순서가 많이 없어졌지만 항상 그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종 땡 치시고 성구 딱 읽으시면서 그렇게 예배의 부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시온을 향한 순례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을 향한 순례길이 지금 그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혼자 걸어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참 지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또 오히려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를 향하는 길, 이것은 쉽지 않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기 생계를 다 두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밤에 가다가 어떤 짐승이라든지 또 도적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이 바로 순례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힘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골짜기로 지나간다 이렇게 하고 종이 성경을 가진 분들은 1번 해서 각주 밑을 보시면 박하골짜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대로 번역하자면 박하골짜기가 많습니다. 박하골짜기가 근데 문제는 어딘지를 몰라요. 박하골짜기라는 게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라는 것은 항상 언어 그 유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그 음의 비슷함을 통하여서 중의적인 그런 뜻을 표현하죠. 그래서 이 박하 골짜기라고 할 때 그 박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울다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들은 이것을 눈물 골짜기로 많이 번역해 놓고 각주로 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가 어딘지 몰라도 힘든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 길이 힘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눈물 골짜기예요. 눈물을 훔치면서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왜냐하면 외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때로는 두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지치고 고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례의 길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가운데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듯한 그런 부담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6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 그곳이 무엇이 된 것입니까? 샘이 됐습니다. 샘물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른비로 그것이 풍족한 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14장을 보면은 이 초막절에 순례를 행하여서 가는 그 순례자들의 이야기와 또 이른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찾지는 않겠는데요,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절기에 부르는 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른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을에 내리는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에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곳을 향하여서 그 가는 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길이지만 돌이켜보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샘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서 걸어나갈 때는 그것을 모르지만 마침내 그 성전에 당도하여서 지금까지 지나온 그 길을 되돌아볼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참 외로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셨구나. 참 힘들게 온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힘주셨구나. 난 늘 갈증을 느끼면서 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때마다 샘을 주시고 이른비를 주셔서 그 땅에 복을 내려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가는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이고 또한 눈물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자녀들을 위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자를 위하여서, 아니면 또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아니면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사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야말로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하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전혀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친구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정말로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눈물 골짜기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어려운 길입니다. 힘든 길이에요. 고난이 예정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만 힘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복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 길이 참 힘든 것 같은데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또 얻으면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갑니까?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그곳까지 가서 마침내 성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을 한 번만 얻는 것이 아니고요. 힘을 얻고 또 얻으면서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작해서 또 힘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순례길이고, 마침내 약속된 그 자리에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 길이 순례길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 이 힘겨운 길을 걸어 오르고 올라서 드디어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감회가 얼마나 새로울까요? 얼마나 그곳을 바라보면서 왔습니까? 얼마나 그 열망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기도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호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만군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성호가 나오는데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많은 성호들이 있지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그런 성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조상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디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정말 힘겹게 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예배당 문을 들어오시면서 자리에 딱 앉으시면서 보통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올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제일 첫마디로 드리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시인이 굉장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말씀이 정말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문제, 가족의 문제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해결은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시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시인의 첫 번째 기도는 그런 종류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했을 때 구약에서 기름 부은 그런 세 가지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왕일 수 있고 제사장일 수 있고 아니면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여기서는 왕을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아니면 어떤 지금 성전 안에서 집례하고 있는 제사장을 얘기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겹게 올라왔는데요. 눈물골짜기를 헤치고 지나서 여기 왔는데요.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서로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케인의 기도가 이렇게 시급하고 얼마나 하나님 만나고 싶었는데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호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관심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에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항상 사람을 통하여서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죠. 왕을 두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인이 기도하는 것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왕의 통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얼굴을 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신 그 왕의 얼굴을 하나님 좀 한번 봐주세요. 얼굴을 봐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호의를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얼굴을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맞추시면서 그를 향하여서 호의를 보여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왕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백성들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이 올라와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인이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왕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섬기라고 보내신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하여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죠. 바로 지금 시인이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정말 힘들게 올라왔는데 왜 이런 것을 먼저 기도하는가?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 개인을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개인이 그냥 평안하는 삶, 그것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구현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정말로 능력 있게 전진하는 것, 그것을 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은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이게 하루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다른 첫날 다 필요 없으니까 이 하루가 나에게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넓은 장막에서 편하게 거하는 것보다 이 성전에 문지기로 있어도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지기라는 것은 더 직역하자면은 그 문 발치에 서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에 완전히 못 들어가도 좋고요. 그냥 그 문 발치에 서서 그 근처에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여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라면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꿔도 좋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주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해요 방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태양과 같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분이시고 또 방패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어서 항상 올곧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 마음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계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님 좋은 것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복이 있나이다 라는 세 번째 구절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합심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복이 있나이다.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로는 주의 집에 살면서 항상 찬송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것 채워져 있는 것 그것들 우리가 늘 구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항상 주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여러 개인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